너에게 묻는다는 안도현 시인의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발로 차지 말아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의 또 다른 시 연탄 한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탄 한 장.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듯선듯해지는 날부터 봄까지 조선발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히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연탄은 비록 보잘것없는 난방 재료이지만 그 몸을 불사르듯 내어줍니다. 또 제가 되어서도 눈 내린 날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므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는 희생과 헌신 나아가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데까지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도덕적 소양 또 욕망으로도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후유증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히 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유명한 기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큰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무지무지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봉사만 하면 봉사한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다시는 안 한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일은 무지무지 잘했지만 또 기도원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을 하면서 늘 하던 일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욕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표정과 행동, 입술로 그분은 주변 분들에게 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큰 집회를 오랫동안 섬기는 단체에 여러 가지 봉사자들 뽑게 되는데 그중 주방 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주방 봉사를 그렇게 사모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부분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꼭 섬긴다는 보장도 없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번에는 이곳을 섬기시오 하면 순종함으로 한 번도 안 해봐도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잘 못하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할 때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회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주방 봉사나 막노동과 같은 시설팀 봉사를 하며 가장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은혜 가운데 하는 일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사랑 없어도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조금 서투르더라도 사랑으로 행하는 자는 어설퍼 보여도 또 부족해 보여도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행하고 계신지요? 은혜 없으면 나의 표정과 행동, 나의 입술로 다른 분들에게 상처 주고 죄질 가능성 높습니다. 나의 의로움이라는 자아가 내면에서 샘솟아야 하는 은혜와 기쁨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수를 흘려보낼 수가 없기에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만과 불평, 답답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중간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6장에서 기도에 대해 그리고 재정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것 움켜쥐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재정이 없으면 당장 오늘 뭐 먹지? 창고가 비었는데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언제든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 서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는 원어적으로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염려는 그 마음의 생각이 나누어지고 분열될 때 나타납니다.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속이는 자, 우리 대적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바로 다음 8절에서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한 후에 바로 너희 대적 마귀가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염려를 주고 그 염려 가운데 매여 있는 자를 집중 공격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염려하는 분 있습니까? 당장 던져버리십시오. 지금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습니다. 염려는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다른 것으로 기쁨 삼아 잠시 그 염려를 잊으려고 하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의 뼈는 점점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뼈가 마르면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그 목마름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기쁨 삼아도 금방 사라지고 만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 우리를 속이는 소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아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묵상하고 있었습니까? 혹은 값싼 사람의 위로에 힘을 얻었습니까? 여기 우리를 위해 가장 고귀한 소리,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한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타는 목마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라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2년 전쯤에 반복해서 고백했던 그 찬양 기억나시죠?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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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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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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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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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너희는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혔던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연이어 질문하신 그 질문에 베드로의 사명이 회복되었고 다시는 염려로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부인하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단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치라. 베드로의 사명이 회복되는 순간 베드로의 심령에 주님의 샬롬이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샬롬이 충만해진 베드로는 주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별명처럼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아들을 찾아와서 처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샬롬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 여러분, 히브리어는 그 단어 철자 하나하나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샬롬을 철자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혼란을 일으키는 권위를 무너뜨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샬롬의 뿌리어인 샬렘은 회복, 복원, 되찾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샬롬과 샬렘의 차이점은 샬롬에는 샬렘에는 없는 히브리어 철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부라는 히브리어 철자입니다. 이 바부는 못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못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창조의 원형을 되찾기 원하십니다. 그걸 되찾기 위해서 바부, 못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림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권위를 무너뜨리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샬롬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샬롬이란 말 안에는 내가 너희 안에 혼란하게 만드는 그 모든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회복했다. 이제 진정한 평화가 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두드리십니다. 특별히 염려와 근심 가운데 여전히 혼란을 주는 권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샬롬. 예수님의 샬롬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샬롬을 전하는 사명을 살아갔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거꾸로 돌아가도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지식적으로 동의하거나 관념적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우리의 수준 밖에 이릅니다. 온전히 내 마음이 샬롬의 상태가 되어야지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귀하다는 것은 너희는 다른 것들보다 확실히 구분되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야 라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어디서 확인하십니까? 썩어져가는 세상 것에 여러분의 고귀한 자존감을 판가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치아에서 안전하지 못한 삶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마 대부분은 관념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 오늘 저 예수님이라면 좋은 말씀하시네. 그래, 염려하면 안 되지. 그리고는 나와는 상관없는 흘러가는 이야기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제 아들도 산 위에선 기분 좋게 들었지만 산 아래 내려가서 문제 많은 세상 한가운데 가자마자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주인 삼지 못하고 있던 여러분의 마음에 혼란과 염려를 주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 내어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른 건 다 드려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는 것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1%입니다. 가장 큰 애착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 샬롬의 상태를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1% 받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받기 원하신 그 1%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찾으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영인 기간입니다. 이번 하영인의 주제는 거룩한 나라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현재의 상태나 수준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거룩한 나라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새 연탄입니까? 아니면 타담한 연탄입니까? 아니면 다 타버린 연탄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떤 상태라 하여도 우리 다시 뜨거워집니다. 나를 산산히 으깨어 한 덩이 재로 남는다 하여도 우리 주님은 그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않습니다. 다시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작가의 작품처럼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때로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로부터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나의 연약함으로만 바라보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던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염려하였습니다. 근심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이룰 수 있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